오케이. 그럼 오늘은 그냥 막 터는 컨텐츠 오랜만에. Unstructured conversation. 코너를 하나 만들까? Unstructured conversation.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자, 한 5분만
네.
쉬고.
네네, 좋아요.
저희 채널 요즘에 좀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좀 어렵다 내용이. 저희 회의 때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여기 회의하는 거 그냥 찍어서 하나 내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회의하는 거 그냥 하나 찍어볼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갈지 안 나갈지.
우리는 촬영한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이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내용 같아. 이거는 아직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내가 정확한 논문을 기억을 못 하겠어. 이거는 출처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한 80%를 걷어내고 그다음에 동어 반복이라든지 내가 생각할 때 쓸데없는 부사나 형용사까지 다 잘라내고 엑기스만. 그 엑기스가 20분이에요. 워낙 길게 말을 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이런 structured conversation은 밀도가 높고 잠깐 딴 데 정신을 쓰면 흐름을 놓치기 마련이다 보니까 뭐 운전하거나 밥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편하게 듣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대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새로운 코너 Unstructured Conversation을 주제로 많은 분들이 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털어보는 되게 고급스러운 척하다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자유롭게 털어보는 하니까 뭔가 갑자기 확 급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Unstructured Conversation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리라.
예. 이런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이 코너는 제가 정확하게 리서치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인터뷰를 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갑자기 불쑥불쑥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흥미 삼아서 생각에 물을 주는 물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작가님?
아무래도 나는 파이어족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퇴해서 내가 쓰고 싶었던 역사소설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언제 내가 일을 그만둘 수 있느냐를 머릿속에서 계속 재고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500에 관심이 많아요. S&P500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시겠죠. 많은 우리 탐구생활 궁금이 분들도 니장에 뛰어들었다가 불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겪고 나서 역사,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에 하던 생각이나 책에서 읽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인생관을 좀 재정립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파이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사는 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미국인들이 꿈꾸던 인생이 상위권 중산층의 삶을 일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부가 어느 정도냐? 그럼 대체로 3 to 5 million. 한국 돈으로 47억에서 70억 가까이. 그래서 파이어를 못 하겠다고. 어쨌든 그 정도 돈을 벌어놓으면 뭐 옛날에 우리 컨텐츠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는 S&P가 글로벌 평균을 보면 꾸준히 한 7%씩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억의 7%가 3억 5천 정도 되고 1년에 3억 5천 중에 뭐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반 정도 재투자하고 한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평생 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옛날 파이어족들의 사고방식이었죠. 그리고 내가 전에 그 폴 포돌스키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돈에 대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돈이란 게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돈을 열심히 보냐면 안정을 찾으려고 돈을 열심히 번대요. 그죠? 대체로 우리가 뭐 결혼이고 출산이고 다 미루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좀 안정적이 되면은 결혼도 출산도 생각하겠다. 근데 돈은 절대로 안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말 그대로 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마치 호수에는 잔잔하다 파도가. 근데 바다의 파도는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돈을 만질 때의 파동은 호수 속의 파도인데 큰 돈을 만질 때의 파도는 쓰나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물이 커지면 파도가 커지는 것처럼 돈도 커지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돈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으나 안정감은 줄 수 없다. 근데 돈으로 안정감을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발악이 파이어였던 것 같아. 근데 결국 폴 포돌스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믿어라. 내가 사회에 유용한 일을 언제든지 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러기 위해선 건강관리 잘하고 가족들이랑 관계 잘 유지하고 멘탈 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미리 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 스스로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야지 내가 잔고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정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가진 미디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깊이 와닿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좀 파이어를 해서 좀 편안하게 먹고 놀고 할 생각은 다 쏙 들어왔겠어요.
열심히 스스로를 갈고 닦고 AI도 공부하고 오히려 더 많은 컨텐츠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더 재밌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왜 이렇게 웃음이 안 나오지? 이게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인데 왜 웃음이 안 나오지?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뭐예요? 보셨던 것 중에?
뭐 트럼프 관세가 가장 충격적인. 근데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신문 기사 타이틀을 봤는데 Set and Forget Era in US Investing is Over.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아니에요. 뭐 워렌 버핏도 S&P하고 국채 9:1로 가지고 있으면 8:2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어.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Set and Forget Investing. 한번 투자해놓고 증권 앱 어플 들어가지 마.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끝났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제 이런 기사는 2001년에도 있었고 2008년에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역사 속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문학작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되게 특이한 시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여러 패권국들이 경쟁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전쟁으로 굉장히 힘이 약해지고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떠오르면서 그리고 그 동안에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 세계가 군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이 민간으로 퍼지면서 삶의 질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달하던 시대가 워렌 버핏 전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9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90년이 의외로 되게 특이한 90년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인 오스틴 옛날 영국 귀족 시대의 소설을 보면은 남편을 고를 때 이제 그 시대에는 귀족들은 일을 안 하니까 남편을 고를 때 가격이 이렇게 매겨졌어요. 그 사람은 1년에 5만 파운드짜리 남편이야. 그 사람은 1년에 6만 5천 파운드짜리 남편이야. 내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1년에 저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 벌지를 평생 동안 어떻게 예측 가능하지?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틴 슬레이럴이라는 사람이 쓴 국채라고 하는 영국 국채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800년대에는 빅토리아 시대에는 영국이 기본적으로 금 본위제였잖아요. 금 본위제는 인플레가 없어. 인플레가 없는데 국채 이자율이 한 3, 4% 정도 됐었대요, 그때.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인플레를 한 3%로 잡고 3% 위에 4%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인 그 당시 영국 제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금 이자를 7%씩 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그거를 귀족집 자제들은 쪼개가지고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국채 몇만 주를 받을지를 미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할 시장에서 저 부인은 1년에 얼마짜리 부인이야. 1년에 얼마짜리 남편이야. 얘는 6만 파운드고 얘는 5만 파운드니까 합치면은 얘는 11만 파운드를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어. 이런 게 계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었을지 생각을 해봐. 근데 영국 제국도 영원히 안 갔잖아. 그거의 우리 시대 버전이 S&P인 것 같아.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누가 워렌 버핏처럼 90살을 살았다고 해봐요. 1820년에 태어나가지고 1차 대전 직전인 1910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죽을 때까지 다른 투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영국 국채만 사세요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그 90년이 영국 역사에서 되게 이상한 90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옛날에 미술사 공부할 때 뉴미스매틱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동전 연구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에 무슨 통보 이런 엽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그 돈으로 모아놨어. 상평통보를 한 박스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르네상스 시대 박물관, 이탈리아에 가면은 메디치 시대 뭐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조상이 그걸로 돈을 물려줬는데 그거 괴짜 안에 넣어놓고 지금까지 안 썼어. 그러면은 물론 그 돈은 좀 다르지. 그땐 금화를 썼으니까. 근데 금화가 아니라 치고 메디치 가문에서 발행했던 돈들 종이 쪽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거 아무 가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겪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모든 자산은 언젠가는 제로가 돼. 근데 단지 우리는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기반을 한 자산이 지난 워렌 버핏의 평생 동안 제로로 안 갔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 한 4년 전에 레이 달리오가 쓴 책 중에 그 변화하는 세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그때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금융시장 시각에서 볼 때. 근데 1910년대 1차 대전이 시작하기 직전에 1870년대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고 1910년까지 계속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고 어떤 투자자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 미국이 신생국이었으니까 이 미국이라는 신생국에 돈을 몰빵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일단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분산 투자를 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의 지수 중에 5개에서 7개가 상폐됐을 거래요. 근데 내가 뭐야 나라 전체가 상폐한다는 게 뭘까? 라고 했는데 이제 읽어보니까 러시아가 신흥국으로 1910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1917년에 공산주의로 갔잖아요. 지수 상폐. 그 다음에 일본이랑 독일은 파시즘으로 가면서 세계적으로 고립되면서 해외 투자자들 거기다 돈을 넣으면 돈을 못 빼게 됐지. 그러니까 그것도 상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런 시대를 넘어가지고 투자에 성공하는 건 되게 어렵다. 옛날에 스위스 은행을 세계 부자들이 믿는 이유, 올드머니들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얼마나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숄츠 같은 거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스위스 은행계. 그게 뭐냐면 어떤 19세기 재벌이 이제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막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거 겪으면서 상속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미국에 살던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분의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자기라는 걸 알고 이제 돈을 찾으러 스위스 은행에 간 거예요. 15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여기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돌아가셨는데 돈 찾으러 왔다. 내가 합법적 상속자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이제 스위스 은행가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어떤 시트를 꺼내면서 그동안 1차 대전, 대공황,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그때 조상님이 넣으신 돈을 매년 우리는 2.8%씩 불렸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 돈을 돌려줬다. 라는 스토리를 내가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약간 스위스 은행을 믿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돌던 그 당시의 짤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읽었을 때가 그 서브프라임 직전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2.8%라고? 뭐야?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면 2.8%를 남긴다고? 장난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폭락장을 겪어보니까 그리고 레이 달리오 내용을 생각을 해보니까 야 120년 동안 2.8%를 유지했다는 게 이건 정말 미친 거다. 이건 투자의 신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와 경제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겼달까요?
아무도 그렇게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금사라는 유튜브 비디오는 되게 많아. 금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격변이 올 거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생각하는 좋은 투자가 다른데 우리 컨텐츠에서 그 했잖아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근데 나는 부동산을 되게 번거롭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팔기도 어렵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 분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전쟁 나면 상폐되니까. 그리고 전쟁 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화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나 중국 같은 데 분들이 왜 이렇게 금을 많이 걸고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속해 있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이랑 금을 믿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세대 보고 아 왜 이렇게 집에다 깔고 앉아 있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되게 좋은 시대에 살았다는 뜻이구나. 죄송합니다 부모님.
작가님 그래서 그럼 S&P 말고 좀 딴 걸로 뭐 해보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네, 나는 이제 옛날부터 쫄보여가지고 전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키피디아 관점으로 보면 혼날 사람이지.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일본이나 유럽 같은 이미 성장이 다 끝난 현찰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놨어요. S&P만큼은 아니지만 뭐 한 4대 1? 근데 초반에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치니까 초반에는 성장주들이 쫙 떨어지고 얘네들이 조금 올라가서 방어가 되는 줄 알았다. 이제 사람들이 안전한 걸 찾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오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 많이 주는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이 조금 올라서 그럴 때 이제 하하 나는 천재다.
잘 나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말하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다 날아가서 아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파이어는 안 되겠다.
파이어는 안 되겠다. 근데 우리 형한테 내가 오늘 해봤거든요. 트럼프가 관세 유지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두 다 그것만 물어보고 있대 회사에서. 그렇다고 관세가 잡힌다고 주식이 다시 오르진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 신화가 만들어졌잖아. 우리나라도 S&P는 무조건 안전해. 근데 그 신화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옛날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 전 재산 갖다 S&P에다 때려박는 그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형님한테 바로 연락하셨나고.
아니 어쨌든 뉴욕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잖아 어쨌든. 아무래도 뉴욕에 살다 보면은 금융권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IMF 같은 거가 미국에서 한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미국의 IMF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막 되게 이상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1600년대 대항해 시대부터 진짜 길게 보면은 지금까지가 약간 이상했던 것 같고, 우리가 고대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봤던 그 세계 구조로 그냥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로마 제국이 있고, 옛날에 로마 제국 또는 뭐 신성 로마 제국, 비잔틴 등등으로 불리는 그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이어받은 나라가 이제 지도 보면 이제 이쪽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동 쪽에 페르시아 제국이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 같은 큰 중동 국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에 굽타 제국이라든지 뭐 무갈 제국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당나라가 됐건 한나라가 됐건 청나라가 됐건 큰 이렇게 네 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개 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던 뭐 외교를 하던 뭐 조공을 바치던 하면서 살아남던 여러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네 개 큰 이제 용과 막 호랑이가 싸우고 있고, 이제 눈치 보고 있는 이제 다른 동물들이 있는 그 라이언 킹의 첫 번째 장면 같은 약간 이런 게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8년 전인가? 이제 시진핑이랑 모디랑 푸틴이랑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보고는 잠깐 그대로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카피한 미국과 EU. 미국하고 이유가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그림이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점점 아즈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즘 조금 그렇게 가는 느낌이야. 근데 어쨌든 그럼 로마의 후예들이 있고, 그리고 로마는 항상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다녔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그때도 제조업 센터였잖아. 사치품을 만드는. 그래서 중국인들이 열심히 실크 짜가지고 실크로드로 보내면은 군사력으로 돈을 번 로마인들이 실크를 소비했던 거 아니에요. 로마만 바다 건너서 이쪽으로 보내놓으면 똑같아. 그 당시 삶의 질이 높았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 하나는 이제 이런 대제국의 황실이나 왕실에 좀 이렇게 껴있던 사람들. 그래서 뭐 청나라 조정에서 넷이라도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로마 황제 밑에서 굽실굽실하면서 상원 자리라도 하나 얻던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는 약간 멀리 떨어져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양쪽에 다 장사를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 아시아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오키나와라고 불리는 루큐 왕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뭐 그런 나라였고,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무역을 담당하던 뭐 잔지바르 같은 곳,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겉으로는 벽을 쌓아놨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별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이런 도시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을 유지하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싱가포르나 두바이가 그 옛날에 잔지바르나 타마섹이나 뭐 류큐 왕국 같은 역할을 할 것 같고.
저희는 어디쯤 되지?
우리는 무섭네요. 우리는 무서워요. 왜냐면은 너무 육지에 붙어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서 대체로 이제 조용히 돈만 벌면서 살 수 있는 나라들은 대체 저기 어디 섬에 떨어져 있거든 혼자. 그러니까 뭐 차지해도 별 이득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놔두고 이렇게 이제 무역하는데 써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물질적으로는 되게 잘 살았지. 정치적으로 힘은 없었어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놔두어지는 장소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무섭습니다 좀. 네, 무서워요. 오늘은 조승연의 탐구생활의 옛 맛을 되돌리기 위한 Unstructured Conversation.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한국말로? 예, 지금 제목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Unstructured Conversation이라는 개념을 담은 재밌는 제목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무슨 얘기 해볼까요?
다음 달은 이제 우리 궁금이 분들이 달아주세요.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정치 얘기만 빼고. 평소에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 왜 이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두서 없는 브레인스토밍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좀 찍어봤는데 길게 나가나요? 아니면은 짧게 나가나요?
스트럭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말 자체는 스트럭처 없이 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조를 잡아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게 내가 깰 수 없는 알 같은 게 있어. 이게 나중에 딱 들었는데 기승전결이 없으면은 뭔가 내가 답답해. 야, 한번 최대한 덜 건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